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다음 달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펜스 부통령이 다음 달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간지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펜스 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한국과 호주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에서는 미일 경제 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관광과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운동과 결과에 러시아가 연루돼 있다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측과 내통하거나 심각한 의사소통을 나눈 일이 있냐는 물음에도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표현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네덜란드 내 터키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려던 터키 외무장관의 입국이 불허되자 이를 파시즘에 빗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비슷한 정치 행사를 불허한 독일 당국에 대해서는 나치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에르도안 총리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그의 나치즘과 파시즘 언급은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라크 당국은 이라크 모술 서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들이 포위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렌 맥커크 미국 특사는 ISIL이 갇혀 있으며 모술에 남아있는 반군들은 사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커크 특사는 또 모술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어제 모술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이라크 관영 언론은 자국군이 모술 서부 지역의 절반을 탈환했으며 나머지 반군 대부분은 현재 모술 내 올드시티 중심지나 북부 지역에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라카 탈환 작전이 임박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카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주민들이 탈출을 위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탈출이 용이하도록 인신매매업자들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서 대규모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적어도 4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들은 어제 코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렸으며 희생자들은 이곳에서 판잣집을 짓고 살거나 매일 그곳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지에 약 300명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남부 헬만드주의 탈레반 교도소에서 민간인 등 32명을 구출했습니다. 아프간군 대변인은 오늘 VOA에 특수군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나드 알리 지군의 교도소를 습격해 밤새 구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현재 군 수용소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례 방어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비슨호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증강이 돼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풍계리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의 무리한 시도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최근 정치적 사태와 무장화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미사일 방어 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13일 한국 방어를 위한 연례 방어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전개된 해외 증원 미군을 포함한 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참가합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언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에 맞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오는 15일 부산에 입항할 예정으로 칼빈슨호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올해 독수리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올해 연합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증강이 돼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을 북한에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 시작에 맞춰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오늘의 조선은 13일 최신 핵타격 수단이 투입되는 연합훈련이 불시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해마다 한반도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핵무장의 정당화를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공중 전투 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도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한국 공군의 확고한 영공 방위 대비 태세와 즉각적인 응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엔 50여 대의 항공 전력과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한국 공군은 미한연합 키 리졸브와 연계해 기종별 전시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해 높은 성과 훈련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이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을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되는 그레이 이글 부대는 주한 미 2사단 예하 2항공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며 한 개 중대가 운용하는 그레이 이글은 모두 12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대 30시간 동안 최고 시속 28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8km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이북에 북한 주요 표적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시일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 핵실험은 그들의 핵 개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금은 언제든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 그리고 도발 가능성은 항상 언제든지 북한 최고 지도부의 명령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8로스는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서 활동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고 이는 6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굴착 규모로 미뤄 핵폭발력 규모가 역대 최대인 28만 2천 톤에 달하는 실험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국내 상황의 불안정을 틈탄 북한의 대형 도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옥 박사는 북한이 과거보다 더 큰 폭발력을 앞세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한 지 10년 넘게 보여준 다섯 번의 핵실험을 거쳐서 보여준 이 폭발력 규모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폭 핵실험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폭발력 규모가 더 큰 핵실험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핵실험을 할 경우 그 시기와 관련해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면 북쪽의 입장에서는 굳어진 입장을 상대해야 되는 반면에 리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강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 하면 도발적인 행태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들고요.
장 박사는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10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취임 후 첫 한일중 순방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옥 박사는 오는 5월 초가 유력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저 도발의 행위가 한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판 흔들기 차원에서 핵실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북 간 협상이 가까운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북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I'm pessimistic about talks, but I think we should leave the door open to talks.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관심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앞으로의 대북 협상은 지난 2005년 6자 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의 현 대치 상황이 한국과 일본에 위험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 아래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직접 접촉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등 동맹국가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다자회담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모든 가능한 방안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과의 제네바 기본 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에 미국이 조건 없이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mart thing would be to at some point agree to have talks about talks without preconditions and then talk about
사전 협상을 통해 일정한 시점에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대화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밝히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제재로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just am opposed to the idea that we imagine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so effective that they're going to stop the North Korean behavior that we don't like.
제재가 효과적이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거나 더 나아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consequences when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거나 미사일을 쏘면 대가가 따를 것이란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제재를 완화하거나 안보를 보장해주면 북한이 핵 계획을 동결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전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한지, 특히 협상이 최종적으로 비핵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선제 타격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선제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어떤 대응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은 지금 일본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 대략 1000km를 비행했다며 이는 일본 서부를 사정권으로 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집권자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선제 공격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면서 자체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은 지난 8일 로이터통신에 폭격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전함이 우리를 폭격하면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나라에 대한 타격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네다 히데아키 전 해상자위대 망료장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경우 이를 선제 타격하는 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네다 전 막료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선제 타격 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선제 타격과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선제 타격용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2천km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무인기나 F-35 최신 스텔스 전투기 혹은 아타고급이나 공고급 이지스 전투함에 배치해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이나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을 F-35 블록2A에서 투하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9일 일본 방위성의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 도입 방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와 SM-3 블록2A 미사일을 통해 지상에서 일본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검토 중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도입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10억 달러를 투입해 기존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3 미사일의 개량 작업도 시작합니다. 일본 방위선 관리들은 지상의 패트리어과 해상의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육상의 이지스 어쇼나 사드를 통해 미사일 다층 방어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북한 핑계리에서 대규모 핵실험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같은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태전 공사와의 인터뷰 두 차례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증언인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3일 서울에서 가진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풍계리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의 무리한 시도는 북한 체제에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풍계리가 평양과 함경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거론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만약 북한 당국이 풍계리에서 실시하려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대규모의 핵실험에서 실패하면 북한이 두동강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요 핵실험장 옆으로 지나가고 철길도 열길로 지나갑니다. 만약 이 핵실험장에서 핵심을 제대로 저어 못해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지대가 오염돼서 일단 밖에서 평양이 함경북도 국경 지역을 이 핵심 잘못해서 통제를 놓친다면 북에서 이제 엄청난 탈북 사태가 일어나고 또 핵시험에서 야 이거 이 지대가 오염됐다면 뭐 또 이리 오염이 퍼진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뛰겠죠.
태전 공사는 북한처럼 좁은 지역에서 핵폭발 제어에 실패하면 환경 오염 피해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중국은 북한 풍계리에 대규모 핵실험을 막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짜 김정은이 저런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한다면 그 국제공동체의 그 위험성을 알리고 특히 풍계리에서 중국이 얼마 멀지도 않아요. 중국의 그 위험성을 알려서 북한이 대규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공동체가 한 입으로 저거 막아야 돼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역사 자체가 핵개발의 역사라고 태전 공사는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6.25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됐고 한국에 대한 핵 위협 하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심리적 효과가 북한이 노리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또 북한의 핵개발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전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남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차이를 핵개발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를 핵개발로 맞서려는 전술이라는 비판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태전 공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뭐냐, 김정은은 핵무기만 있으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자신 있다 이겁니다. 만약 북한에서 자그마한 소요라든가 봉기라든가 저항 반발이 일어나면 김정은은 땅크를 동원해서 무조건 진붕될 겁니다. 만일 김정은이 이렇게 생겨 나한테 핵무기가 없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국제공동체가 가만히 있겠느냐.
대전공사는 따라서 북한과의 단계적 핵문제 해결 방안, 이른바 위기관리 방안은 이미 현 단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북한의 속셈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단기간에 핵을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일 뿐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intercolonial relations should serve to the line of the timetable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ICBM. So when the time is ready for nuclear test or ICBM, then they do it, you know.
대전 공사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과 ICBM 개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게 되면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대화로 나아가자는 의견은 그동안 해온 북한의 핵 개발에 명분만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나아가 이에 반대해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죠.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합참의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0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비행 최고 고도는 약 260km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가 탄도로켓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전략군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핵전투부 취급 질서를 검열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핵전투부란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 중인 핵탄두를 조립, 탑재, 발사 훈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번에 모형 핵탄두를 사용해 발사 절차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일 날 발사한 스커드 정도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 있었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동의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넘겨받아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화성 5호와 계량형인 화성 6호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에는 사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 화성 7호를 개발했으며 2000년대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인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극성 1호를 개발하는 한편 지난 2월 13일에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북한 당국은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핵탄두 폭발체로 보이는 구형 물체를 공개하며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고튼이 북미 우주 방어사령관은 지난해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에 보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너단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would guess that unless they put a lot more resources into it than they have been doing.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제대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7일 미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매우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보여주기 위해 두 동맹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은 최근의 정치 군사적 사태로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최근의 정치적 사태와 무장화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3일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상호대화에 앞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정치 상황의 악화와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인권에 관한 대화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북한과 유엔 인권기구 사이에 대화를 개설하려는 일부 시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대화 통로는 북한이 국제적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이런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탈북자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북한의 인권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긴장이 그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이번 주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업무보고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열하루 동안 진행된 회의 좀 정리해보겠고요. 예. 또 지난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했다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와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의원들이 백악관에 촉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번 주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수요일 1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요.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예.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들 국가들을 가는 건데요. 세 나라 방문 일정에서 모두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걸로 전망됩니다. 예.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문제,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이들 각 나라들과 공조하거나 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과 한국 방문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중국 방문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8일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이 첫 중국 방문에서요.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하고요. 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면담할 예정인데요.
예.
논의될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방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할지 또 주목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굉장히 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네. 사드 배치 문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사드는 미군이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탐지 요격책인데요.
예.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했고요. 지난 6일에 요격용 미사일 발사대를 비롯한 관련 장비를 오산 미 공군 비행장을 통해 전개하기 예.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반발을 했는데요.
예.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중국은 이 사드의 관측 범위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그래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것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반한다 이런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가 얼마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이요. 중국과의 대화에서 사드의 위협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방어용 체계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뭐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 뭐 현안도 뭐 첫 번째와 무관치 않은 건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이것과 관련돼서 미중 간의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딴 핵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해왔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 미국을 다녀간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 줄 것을 왕이 외교부장에게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반도 핵 문제 주요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중국은 길닫기로서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북한과 핵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도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핵 개발과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동맹에 의해서 지속되어온 합동 군사 훈련 같은를 같은 수준으로 파악해서 교환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두 측이 만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인데
네.
이번 만남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또 의견이 좁혀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미국 방문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인데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에 시 주석을 만나서 앞서 전해드린 그 의제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한편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끝난다고요?
네. 이달 초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와 함께 양회 일정으로 진행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제12기 5차 회의가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열 하루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는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이렇게 국가 최고 지도부하고 위정성 주석 같은 정협위원 2,20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회의를 결산하는 업무 보고를 표결에 붙여서 찬성 2,070표, 반대 0표, 기권 5표, 투표 미참여 26표 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현지 매체들은요, 업무 보고에 반대표가 없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반대표가 3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정협이 채택한 업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4대 국정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예.
위정성 정협주석이 오늘 폐막 기념사에서요,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그 당 중앙의 영도 아래 전국 각 민족 인민이 하나로 뭉쳐서 시 주석의 지도 사상인 4대 전면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최종 채택된 업무 보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4대 전면이라는 것은요,
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 사회건설, 개혁심화, 또 법에 따른 국가통치를 말하는 의법치국, 그리고 공산당의 엄격한 관리를 뜻하는 종엄치당, 이렇게 네 가지 국정목표인데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관인데요. 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이름 그대로 정치에 초점을 맞춘 조직입니다.
예.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경제나 사회를 비롯한 국정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밖에 올해 정협에서 의결된 건 뭐가 있습니까?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이 정협 12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에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물러난 링지화 전 통일전선 공작부장의 자리를 메우게 된 건데요.
네.
렁 신임 부주석은 일찌감치 올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선거 캠프를 도청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가 증거를 요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증거를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촉구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도청 주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했다면 법을 어겼다는 얘기인데,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런 논란들이 다 한 줄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개입했다. 이제 이 의혹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의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위원회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 등이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이 도청 주장을 함께 다루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하고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이 오늘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예.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의원은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도청 당했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지 역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사실이라면 과거 정부가 불법 도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백악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요, 조사 보고서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정에서 말을 한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에 오바마 대통령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선거 본부를 도청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데 사용한 매체가 바로 그 인터넷 단문 매체 트위터 아닙니까?
네.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후보 시절부터 전하고 있는데 유권자랑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뭐 좋은 수단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이 지나치게 즉흥적인 글들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의원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트위터 활동을 좀 자제하고 나라를 이끄는 일에만 좀 신경을 더 쓰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예.
같은 민주당 소속인 쉬프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예.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예.
거죠.
어쨌든 의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텐데요.
네.
이제 곧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0일부터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 이렇게 전 현직 정보관리들하고 법 집행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 한때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고요.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8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9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9도로 일교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에서도 내일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9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8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10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0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9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다음 달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펜스 부통령이 다음 달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간지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펜스 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한국과 호주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에서는 미일 경제 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관광과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운동과 결과에 러시아가 연루돼 있다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측과 내통하거나 심각한 의사소통을 나눈 일이 있냐는 물음에도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표현한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네덜란드 내 터키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려던 터키 외무장관의 입국이 불허되자 이를 파시즘에 빗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비슷한 정치 행사를 불허한 독일 당국에 대해서는 나치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에르도안 총리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의 나치즘과 파시즘 언급은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라크 당국은 이라크 모술 서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들이 포위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렌 맥커크 미국 특사는 ISIL이 갇혀 있으며 모술에 남아있는 반군들은 사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커크 특사는 또 모술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어제 모술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도로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관영 언론은 자국군이 모술 서부 지역의 절반을 탈환했으며 나머지 반군 대부분은 현재 모술 내 올드시티 중심지나 북부 지역에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라카 탈환작전이 임박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카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주민들이 탈출을 위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탈출이 용이하도록 인신매매업자들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서 대규모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적어도 4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들은 어제 코셰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렸으며 희생자들은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거나 매일 그곳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지에 약 300명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남부 헬만드주의 탈레반 교도소에서 민간인 등 32명을 구출했습니다. 아프간군 대변인은 오늘 BOA에 특수군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나드 알리 지군의 교도소를 습격해 밤새 구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